자, 오늘은 제가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을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분들도 좀 같이 일어나 주시고 또 집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좀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하신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이 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마지막 때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 에녹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에녹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성경 우리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 합해서 66권 전체를 우리가 성경 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각 그 이제 해당하는 성경들이 있지요. 창세기, 뭐 민수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뭐 시편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150편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딱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게 총 성경에 다섯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구약 성경에는 이제 오바디아가 그렇습니다. 오바디아가 한 장이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 네 권이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네 권이 지금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장짜리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언급할 때는 몇 장 몇 절 이르지 않고 그냥 절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냐, 가룟 유다가 기록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룟 유다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가 이 성경을 썼을 수는 없겠죠.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아니겠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100%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가능성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어떤 권위가 실추되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유다서를 쓴 유다를 예수님의 형제로 생각하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유다서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53절부터 56절 이런 데 가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만 빌어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평생 동정녀로 살았냐? 아닙니다. 그건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미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교 신화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서도 이제 동정녀라는 그 이제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정녀는 여신의 개념이에요. 여신의 개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맏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낳고 나서 다른 몇 명의 아들들을 낳는데 거기 보면은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고 이렇게 딱 아예 성경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것을 예수님의 사촌들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사촌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이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여섯 명의 또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유다가 예수님의 그 이제 육신으로, 그러니까 의붓 동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런 동생의 이름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고, 유다는 네 번째인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는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동생,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 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쉬운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몸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좀 이 어려운 내용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책이 이게 이제 유다서인데, 이 책 안에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구약의 여러 구약의 어떤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인, 발람, 고라, 아담, 에녹,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이제 에녹에 관한 언급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자, 이 에녹과 관련해서는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이 에녹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 에녹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일곱 번째 사람인가? 여러분이 역대기상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 이런 책들은 그 이스라엘, 유다 이 이제 분단 왕국들의 통일 왕국과 분단 왕국들의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족보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역대기상 1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원래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가인은 지금 이 라인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새롭게 주신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 셋으로 지금 이제 이 가계가 이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아담부터 에녹까지가 7대란 말이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해서 7대, 7대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성경에 이 한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에녹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다, 이렇게 먼저 언급되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의 6대 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6대조 할아버지의 이름 중에 에녹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가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또 자기가 세운 도시의 이름도 짓게 되죠.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가인의 아들로서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로서의 이름이 이미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녹은 그러면은 연도로 따질 때 우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첫 사람이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아담이 몇 살 때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으니라, 그 다음 아들인 셋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으니라,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해서 따져보면은 아담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에녹이 태어나는 것은 BC 338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냐? 540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따져서 5400년 전 사람이다. 5400년 전 사람이다. 그럼 굉장히 오래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단군이 뭐 BC 뭐 2333년 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걸 보면 5400년 전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몇 년까지 살았냐면 거의 천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를 살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삽니다. 거의 천살을 살아요. 그럼 천살 사는 사람이 여섯 번만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 때가 나오는 거예요. 천살 사는 사람이 여섯 번만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또 뭐 그렇게 먼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도 생존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기 때문에 아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세냐? 622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녹과 308년은 더 살게 되는 거예요. 300년 이상을 에녹과 같이 살게 되는, 동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녹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불렸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한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정말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어디 어디의 CEO로 내가 한평생 살았다거나 무슨 무슨 업적을 이뤘다, 무슨 스포츠 선수로서 내가 홈런을 뭐 만 개를 쳤다, 뭐 축구 선수로서 골을 뭐 5만 개를 넣었다, 그런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그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오직 영원히 기록되는 타이틀은 뭐냐? 주님과 함께 걷던 사람이다. 이런 종류의 타이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칭호, 그 증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을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들었을까?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이제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많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한 이 설명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65세에 지금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뭐 이제 완전히 늙은 나이가 되겠지만 이 당시에 그 평균 수명과 또 평균적으로 첫 자녀를 낳는 그 것을 고려하면 뭐 이렇게 이제 늦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언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왜 기쁘시게 했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여기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무슨 뭐 구보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얘기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함께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그 생활을 굉장히 친밀한, 마치 부부처럼, 마치 절친처럼 그렇게 함께 딱 붙어서 그렇게 산 세월이 3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급기야는 그야말로 그 단 한순간이라도 에녹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떨어져 있는 순간이 견디실 수가 없어서 에녹을 그냥 산채로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가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녹은 늘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합의가 된 채,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마음이 맞는 채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녹을 친구로 대하셨을 것입니다. 친구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매 순간 함께 붙어있는 친구로 그렇게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자,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나누고 알려주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친구로 여기셨다면 사실은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일개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분의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꺼이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굉장히 많은 것, 모든 것,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에녹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의 극히 일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터인데 그 중에 이 극히 일부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라는 이 신약의 이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중간에, 보라, 주께서, 이게 이제 이 에녹이 한 말만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에녹이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대언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자면, 에녹이 대언한 내용을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오셔서 뭘 하시냐? 심판하신다. 주님이 오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범죄 이전에 아담이 서늘한 때 하나님이 오시면 동산 안을 같이 거닐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에녹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 일들까지를 다 들은 것입니다. 그 이제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 에녹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인류의 마지막이 그렇게 뭐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여섯 명의 사람의 인생만 지나면 그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여섯 사람의 그 이 인생의 분량만큼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에녹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녹은 주님이 오시는데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땅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 특정한 장소가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곳에 다 동시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특성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와 함께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영 안에도 계셨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순간 어떻게 됐냐면 범죄한 아담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죄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땅을, 땅에서 떠나 계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서늘한때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때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걸 본 거예요. 에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느 때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될 거다. 이것을 에녹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오신다. 근데 에녹이 들은 얘기는 뭐냐?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사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오시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독특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뭐 세상 사람들이 창조해낸 그 어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먼저 갔던 어떤 그 신을 믿던 어떤 그 사람들과 그 신이 나중에 함께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의 어떤 신화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이렇게 대언한 이 내용을 에녹만 이야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유다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까지는 아마 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녹에게만 알려주신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한 말인 거예요.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제 이런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이제 시내 산 얘기하는 거죠.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 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오셨으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오신 것은 역사 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지금 모세도 대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스가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꾸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듣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가물가물하게 성경 어딘가에 그런 게 있었나 봐, 이렇게 하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믿음이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들을 자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거대한 지진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를 했다고 믿지 않고 우리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산이 그냥 갈라지면서 이 육지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동이 되는 그런 일들이, 거대한 지진이 있을 것이고, 5절,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일어날 현상이 그 지진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죠.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렇죠. 지금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모든 성도와, 지금 이 5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날에는 6절 빛이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며 그것이 주께서 아시는 한날이 되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그러나 저녁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하시게 되는 그 어떤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시게 되는데 그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함께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나 스가랴 대언자나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 에녹과 동일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임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이, 이건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스스로를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실 때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증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또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것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자, 그래서 이 민족들을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심판하신, 이건 그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민족에 대한 심판인데, 자,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게 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시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구약 성경에서 지금 에녹이나 모세나 스가랴가 대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4장 30절에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구름들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제 우리 이제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제 뭐 그게 딱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표현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그 표현인 것이거든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표적들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구약의 대언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랬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천사냐? 아니면 천사를 성도로 부른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을 종합해보면 천사도 오고 성도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실 때 성도들도 같이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는데 하늘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의의라고 이제 다른 곳에 표현했는데 천사라면은 이런 걸 입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하늘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 즉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지금으로부터 한 5400년 전에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할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그것을 다른 성경의 대언자들도 똑같이 확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이 예언한 부분은 뭐냐? 인류의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심판. 다시 유다서를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랬습니다. 저 뒤쪽에 보니까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심판하고 정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의 이 심판, 정죄하는 이 심판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묘사된 심판입니다. 이 심판과 지금 여기서 에녹이 이야기하는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천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임하시게 되면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지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공중에서 이제 이 보상에 대한 그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7년 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일시적으로 집행되지만, 그것이 영원한 심판은 아닌 것이죠. 그 이 대환난을 통한 육체적인 심판이 이제 이 땅에서 있게 되지만, 그것은 이 궁극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7년 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을 통치하시게 될 때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것이고, 그때 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양으로 분류되는 그 민족이 이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의 이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에는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그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들도 서겠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받는 심판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심판은 두 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차는 천년인 것이에요. 에녹이 이야기하는 이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은 지금 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시편 1편에 보니까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망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표현이 여러 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경건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경건치 않게 된다는. 뭐 인류 역사상 계속 그런 일들은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그 이 기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면은 경건했냐, 경건치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godly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답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답다. 그러니까 하나님다움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다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답지 못한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 사람들이 범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조심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정말 잡혀 죽을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뱉는 그 말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거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그 설교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그러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신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라도 이것을 듣게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찔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준엄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이게 보니까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랑의 하나님도 맞는데 원수 갚으시는 분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해 보이시지요. 대항하지 않고 기꺼이 죽어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시지요. 때리면 그냥 맞고 있고 죽이면 그냥 죽고 있고 재산을 빼앗으면 그냥 뺏기고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시지요. 그래서 참수하면 IS들이 이렇게 참수하면 그냥 기꺼이 이 성도들이 죽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정말 만만해 보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주신 것이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롭힘을 당했던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에녹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가져볼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던 이 심판이 노아의 대홍수를 의미했던 걸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자기의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로 지으냐면, 무드셀라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무드셀라. 이것은 에녹이 아들을 낳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강력한 어떤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무드셀라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환 포인트를 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으로 본다면,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근거해서 이 아들의 이 수명이 다할 때에 뭔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는 그 생각하에 이 이름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 땅에 다시 와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게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오는 심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당한 그런 어떤 문제 제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사는데 자기 아들인 라멕보다도 5년을 더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더 늦게까지 살아남고 그랬는데, 이 무드셀라는 굉장히 신기하게 자기 아들도 오래 살았지만 아들보다 더 오래, 5년을 더 오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맞다면, 무드셀라가 이렇게까지 오래 산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늦추기 위해서 가장 오래 살도록,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살도록,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겠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정확하게 노아의 대홍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노아의 대홍수는 BC 2348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따지면은 1656년째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요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요 때가 무드셀라가 죽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노아의 대홍수로 뭐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예언들은 이중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취되고 그 예언이 다시 한 번 성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볼 때 설사 에녹에게 계시되었던 이 심판이 1차적으로는 노아의 대홍수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은 아니고 또 한 번의 심판이 보다 더 중대한 어떤 심판이 이제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경은 두 개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심판과 불심판. 물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불심판이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때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이 표현을 몇몇 분들은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어떤 우주적인 홍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상식적으로 그것이 좀 잘 이렇게 제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은 그냥 노아의 대홍수를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에게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 무드셀라가 죽는 그 시점에서 오게 되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심판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맨 마지막에 하시게 되는 그 전체적인 심판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친구로서 하나님의 속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요한계시록 끝절에까지 이 담겨야 할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보면은 이렇게 점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녹에게 보여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안 보여주셨던 것을 점점 더 이렇게 많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인 말로 점진적 계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보았던 에녹은 조금 우리가 보는 만큼 명확하게 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신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모세,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 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성취될 그 마지막 그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400년쯤 전에 태어나서 365년, 1년이 365일인데 365년을 살았던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에녹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번 말씀드렸듯이 에녹 그렇게 멀리 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시대 사람의 수명에 다섯 번만 거슬러 올라가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귀에 대고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요 순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유다서를 읽은 거니까 이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한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유다서 17절서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끝까지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으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희미해지실 때마다, 또 힘이 빠지실 때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이 유다서의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조금 말씀드리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